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저들이 볼차례네요. 참 우리 마가복음 한참 가는데 아마 올해도 다 끝나긴 글렀어요. 마가복음 계속 갑니다. 마가복음을 제가 시작한 지가 3월달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못 나왔어요. 자, 마가복음 6장 네, 30절. 자, 우리 잘 아시는 그런 사건이 여기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제목을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닮기. 오병이어보다는 예수님 닮기라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요 같이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자, 30절서부터 44절까지의 그 사건이 바로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이죠. 잘 아시는 거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1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구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도 하셨고 또 뭐 부흥회 같은데 예전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부흥사경에 그러면 아주 단골로 뽑히는 어떤 그런 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를 보십시오. 물고기 두 마리. 빵 5개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 주로 이제 그런 얘기였죠. 그것도 그런 면모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좀 다른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예수님 닮기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닮아간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렇죠? 우리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죠. 자 다른 말로는요. 거룩하길 소원한다는 말이에요. 거룩하길 소원한다. 자, 거룩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룩이란 말은 세상에서 살던 때와 달리 생각과 감정과 행실이 예수님 닮은 생각, 감정, 행실로 점점 더 많이 나온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을 더욱더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그러면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거룩의 정의를 갖다가 뭐 나름대로 막 내릴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단어풀이를 해가지고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데에서 구별되어서 특별한 목적으로 준비된 그러한 상태, 그걸 거룩이에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 헬라어 단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함,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준비된 사람들, 그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조금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감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행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점차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거룩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무슨 뭐 거룩이, 어떻게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인데, 그게 거룩한 삶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거룩이라는 말이 빠지면 안 돼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먼저 조금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깁니다. 거룩이라는 얘기 하지 맙시다, 불편하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그 성품, 가장 핵심적인 성품을 빼놓고 얘기하자 그러면은 뭘 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은 인생 전체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삶인 건데, 우리가 이 오병이어 이 기적의 사건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행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성도님은 좀 어느 쪽에 더 성향이 강하신지 궁금해집니다. 성도님은 어떠세요? 뭔가 생각적으로 좀 더 경향이 많으세요? 생각하는 거 좋아하세요? 많이 집중해가지고 탐구하고 그러는 거, 성경 공부하고 교리 연구하고 뭔가 집중 탐구하는 그런 쪽이 좋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요거 뭡니까? 반쪽인 것 같은데. 오케이. 약간, 예. 예, 한 세 분, 네 분 정도, 예,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분. 다른 분은 정서가 좀 채워지고, 옳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거 옳고 그러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냥 교류보다 간증이 나 훨씬 좋아요. 난 그 스타일이야.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감정이 따뜻해지고, 그런 게 난 좋아요. 난 그쪽이야. 난 정서 쪽이야. 그러는 분. 한 분, 두 분. 그렇게 뭐 다 있죠. 그러면이, 그러나 그 중에서 더 간다면 두 분. 그 이상하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쪽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옳고 그런 것보다는 와닿는 게 있어야지 뭐 이런 거거든요. 네. 뭐 좋은 거예요. 뭐 감성적인 그런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보다. 아마 그냥 지금들 많이들 내숭 떠시느라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감성적이면서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를 내가 보면 알기 때문에. 그 보통 정서적인 쪽이 강한 분이 이거 잘 안 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제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집중 뭐 연구하거나 간증 듣고 오지요 뭐 이런 거 하기보다 나가서 뭔가 좀 해야지 뭐 그러고 앉아가지고 오주의하고 뭘 연구하고 그래. 그런 느낌이 들면 벌써 나가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예, 간첩에 간첩 세 가지 다 됐네. 예, 두 분.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한 네 분, 두 분, 두 분이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그만큼 여러 가지 성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안 든 분은 다 정서 쪽이니까 사실은 네 분에다가 한 열 분, 그 다음에 한 두세 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제 성향이 있어요. 저 뭐 정서 쪽에도 저는 섬세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행실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전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 제가 좀 생각하는 쪽으로 좀 더 그 성향이 강해요. 집중해가지고. 그러나 우린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모습들이 다 있다고요. 자, 예수님 제자를 생각하면 좀 어떠세요? 제가 세 사람, 세 인물을 얘기할 테니까 어디다 그 세 사람들이 각각 어느 쪽이 맞는지 한번 해보세요. 빌립. 그렇죠. 꼼꼼히 생각해가지고 정말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잘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가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는 거죠? 뭐 이런 거 주로. 예. 그러니까 빌립이에요. 그죠? 예. 안드레는요? 저분이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 다음에 뭐 하죠? 자기 형한테 갔어요. 가봐, 같이 가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요거 있는데요. 벌써 나가가지고서 가져와가지고 오병이 가져온 사람 안드레였어요. 빠른 사람이죠. 예, 한마디로 이제 그 액티비티에 빠른 사람이 두어. 예, 베드로는요. 나를 불태우더라도 내가 뭔가 쥐야. 제자들도 골고루 그렇게 다 있었어요, 그렇게. 그죠? 물론 베드로가 실행할 때도 있었고 안드레가 생각할 때도 있었고, 그죠? 예, 빌립이 감정을 느낄 때도 있어, 다 그래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겐 성향이 어느 정도 조금 더 나아가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성향을 균형적으로 잘 지니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성향을 필요한 순간에 따라서 적절히 순서를 잡아서 보여주셨어요. 어떨 때는 감성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깊은 생각을 나누셨어요. 또 어떨 때는 제자들은 앉았는데 예수님 혼자 가셨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그 세 가지 면모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 저희들에게도 그 세 가지가 균형 잡혀서 잘 성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요,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기적을 얘기하면은 그냥 금방 도식화해가지고 기적은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기적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지는 그런 것이다. 즉 생각하고 어떤 그 교리적인 것을 집중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오케이 이해됐어 그리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맞습니다. 기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면도 있어요, 그죠? 분명히.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게 되신 동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동기를 보면은 우리가 34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의 필요를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뭐 하세요? 그래서 뭐 하세요? 아, 불쌍히 그러고 우리 손잡고 우리 쿰바야 할까? 뭐 이랬어요? 우리 서로 너 불쌍해 나 불쌍해 우리 허그해 뭐 이런 거 하셨어요? 아니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감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 또 예수님께서는 잘 파악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감성으로 그들의 문제를 보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정말 채워줘야 할 것을 먼저 매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한 것, 감성적인 부분에서 긍휼히 여기고 돌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하나님 진리에 목말라 하면서 따르는 백성들의 필요를 보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영혼의 그런 필요가 채워지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보니까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죠? 말씀을 열심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데 모인 사람들 중에 애들이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고 엄마 뭐 이러고서 이제 뭐 그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죠? 아, 그래 먹어야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제자들이 어떤 다른 복음서들 보면은 제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우리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흩어져가지고 먹고 오도록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녁때가 됐는데 여긴 빈들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같이 병행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6장 5장에 보면은 쭉 이 오병이의 기적 똑같은 기적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섬세한 부분이지만은요 다른 게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의 5절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빌립에게 문을 떼세요.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제자들 마음에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심적이 원하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의 회복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회복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한 행실이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감정의 온전케 됨을 입었으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행실이 또 나오기를 기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에서 보면 행함 없는 죽음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죠? 자, 성도님들 믿음이 뭘까요? 믿음.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있죠. 믿음은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그럼 뭐 안 계시나? 그런 말일까요? 계시고 안 계시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성품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일을 저희들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고백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 것은 뭐죠? 글쎄 하나님 잘 모르지만 뭐 하나님 뭐 존재하시나 보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 때 자 제가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 그럼 언제 죽었나? 뭐 그런 식으로 반응하세요?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지니신 모든 성품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찾는 이들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주님께 몰두하고 집중하며 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순간에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하죠. WWJD 그런 그 띠 같은 거 뭐 아이들 많이 띠고 그래, 그렇게 하죠. 그래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시라면 무엇을 하실까?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뭐냐면 이 순간 그리고 나의 삶의 정황에서 그리고 모든 생각의 결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그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렇듯 어떻죠?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실 이 세 가지 삼박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들어맞아서 사는 삶이에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잘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정서 쪽으로 잘 가는 사람은 지금 다른 쪽으로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명료하게 하고 행실적으로 또한 잘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많이 지금 생각을 더 하고 또 실행을 해보는 그래서 그냥 정서만이 거기서 정서만 커지는 자칫하면 감상주의로 빠지는 그런 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생각에 몰두하는 사람은 생각만 해가지고 그것만 탄탄하게 그것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정서와 행실의 문제 그것도 균형 있게 힘써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이것저것 느끼지 말고 그냥 나가서 뛰어나가서 뭔가 해야 돼 이런 사람도 그렇게 하기 전에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정서적으로 차분해져야지만 온전하게 행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느끼시면서 채워주시는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을 닮으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켈빈 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켈빈 밀러는 신학자입니다. 교수고 신학자인데 이분이 여러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켈빈 밀러가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리듬보다 우월한 리듬에 순종하는 자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리듬보다 우리 생활의 리듬 있죠. 각자 느끼는 리듬이 있어요. 그죠? 리듬이라는 거.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 하는 그 리듬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각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여간 생활의 리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리듬은 그냥 가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살 뿐이에요. 세상에서 살던 리듬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은 잘 맞지 않는 그런 리듬에 그냥 따라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리듬보다 그보다 우월한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월한 리듬이라는 것은 바로 생각과 감정과 행실의 삼박자가 잘 맞는 삶이에요. 그런 우월한 리듬에 따라서 삶이 진행이 될 때, 순종될 때, 정말 인생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만 딱 그냥 거기에 필이 꽂히면은요, 자유로운 것 같고 굉장히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지만은요, 모든 게다 구속돼요. 꽉 묶여져 가지고 우리가 정말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뭔가 나에게 굉장히 강압적인 한큰 부분에 묶여 가지고 계속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해야 하냐고 하면서 계산이 즉시 나오잖아요. 200데나리온 들 텐데요. 금방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었으니까는 한 사람이 한 200일 일해야 되는 그런 경우죠.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뭐 이제 가족을 생각을 하면은요, 만 명이 훨씬 넘었던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사람 앞에 1분만 쓴다고 해도 1만 불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죠. 엄청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적지 않은 분이었어요. 큰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38절에서 보면은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3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 알아서 흩어져 가지고 먹고 오든지 뭐 이래야지 이거 어떻게 해? 그러고만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항상 우리는 사실은 문제만 보기가 쉬워요. 신앙생활 할때 문제만 봐요. 문제는 누구나 잘 봐요. 문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의 관건은요, 열쇠는 문제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열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는 거예요? 그럼 문제치 늘려가지고 맨날 문제투성이에요, 인생이.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라고. 혹시 가정에서 자꾸만 문제만 파악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제발 문제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참 구속되고 자유하지 못한 삶 살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뭐예요? 제자들은 문제만 봤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지금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우리가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쉽다니까요. 문제 파악하는 거는 누가 그 못해요? 문제 파악. 근데 그 문제 알아내면은 뭔가 굉장히 큰걸 알아낸 것처럼 난리가 나요. 문제. 영어 표현으로 so what?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바로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할수 없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이 뭐죠? 그렇게 나와야 할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자들은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 앉혀라.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그러니까 가져온 거예요. 안드레가 말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달려가지고 요거 있는데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버리땅 다섯 개, 물고기 두 개, 턱도 없죠. 그거 가지고 턱도 없어. 여기는 뭐 우리 마가복음에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안드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른 구절에 가면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요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우리 보통 안드레 얘기하죠. 가가지고서 탁 가져가지고 주여 여기 있나이다. 안드레 뭐 안드레가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요 가지고 뭐예요? 그랬다고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맨날 문제만 보고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있으니. 우리가 이제 사실 잘 봐야 돼요. 이 37절의 말씀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 앞에는요 사실은 저기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은 괄호 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내가 있으니, 내가 너희의 힘이니, 내가 너희들 안에 있으니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꾸만 지우고서 문제만 보면은요 될 일이 아무것도 없죠. 아, 요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없이 보면은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없이 보면은 세상에 소망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 없이 보면 세상에 기적 일어날 일 없잖아요. 홍수 일어나면 홍수에 매몰되고 지진 일어나면 지진으로 끝나는 인생이고 또 오늘 먼저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한 뭐 이저 유치원 학생들 타고 다니는 통학 버스인데 거기에 9명 정원이래요. 그런데 거기 66명을 태웠대요. 9명이 타는데 66명. 그런데 그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게 어떻게 들어가길래 그러나? 어디 정어리처럼 이렇게 통조림처럼 이렇게 싸가지고 다니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는요, 그 봉고차 비슷한 거에 그 속을 다 뜯어내가지고 그 좌석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차가. 그걸 다 뜯어내고 나무 벤치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초록초록초록초록 이렇게 앉아놓은 거예요. 그러고 가다가 커다란 석탄 실은 그 대형 트럭이 오는데 이 차는 또 거꾸로 갔어요, 길을. 그 이게 도대체 불법에 완전 무법지대, 완전 정면충돌한 그런 생각하면 좀 답답하죠. 이것저것 보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샌디에이고에서 땅굴 하나 발견됐죠. 또 우리 여기도 땅굴 또 하나 발견됐어요. 거의 15톤이나 되는 그 대마초가 왔다 갔다 했죠. 웬 두더지들이 이렇게 많은지.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저나 성도님이나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을 뻔했을까요? 뭘 자신하고 살았을까요? 나름대로 세상에서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입고 조금 더 가지고 그러고 살면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 믿었으면 나 하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주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현하고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앞에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없이 보면 불가능이고 절망인데요, 내가 있으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는요, 예수님 저는 제가 스스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필요가 있다면 이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예수님 채우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감정이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실행이 나오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 가지가 그의 균형이 남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내가 실행하는 것보다 그 더 우월한 리듬으로 가자는 거예요. 인생을 좀 가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예수가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아이도 아니고 안드레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리떡 다섯 개도 아니고 물고기 두 마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예요. 예수가 빠진 생각, 예수님 빠진 대화, 예수님 빠진 느낌, 그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니요, 그것이 어느 정도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오는 것은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참 재밌는 거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시잖아요. 자, 너희들이 이제 먹을 거 먹은 다음에 그거 다 걷어와. 그러니까 몇 광주를 가지고 나요, 제자들이. 뭐뭐뭐 하시는 분들은 성경 별로 안 읽으셨어요. 자, 몇 광주리요? 열두 광주리. 열두 제자가 나갔는데 열두 광주리 가져왔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다 목격했죠? 그 다음에 걷어오라니까 그거 걷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이게 뭐 다른 게? 와, 이게 기적이야, 이게 기적. 그리고 뭐 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기적을 계속 경험하면서 확신하면서 가는 거예요. 먹은 사람들도 있지만 먹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중간 통로 과정에 있는 사람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일을 하는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은 그런 놀라운 삶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아,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 말이죠, 그런 경험 없이 살다가 그냥 간다면 얼마나 아쉬운 생애를 우리가 사는 거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걷어라. 한번 걷어봐. 너 인생을 통해서 내가 나눠주는 삶,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살고 그 다음에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네가 한번 경험해보길 원한다. 한 광주리 가득 네 인생에서 내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네가 목격하고 네가 기가 막히게 너의 인생의 유산으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게 광주리예요. 광주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그 광주리에 놀랍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담으면서 할렐루야, 남은 여생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기적의 과정을 경험하고 신나는 삶을 그래서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